오늘은 저희가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네, 사사기 7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다 같이 일어나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안에 등불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만 바라보고 그대로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의 외곽에 이르거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및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주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우리가 이제 사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성경 장 전체를 우리가 일컬어서 사사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judges, 그래서 이제 재판관, 판관들, 재판관들, 이제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읽은 기억이 아마 맹자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사사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이제 대략 이게 옛날에 그런 어떤 이제 명칭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 안에 보면 12명 또는 이제 뭐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13명 이렇게 이제 재판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12명의 이야기 중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분량이 제일 많아요. 삼손이 그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주의 칼, 기드온의 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지파로 따지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 요셉의 지파지요. 그런데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난 가난한 집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고 집안이 좀 가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 가난하다는 게 조금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돈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단돈 1,000원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난하다고 얘기했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은 뭐 종을 10명을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이래요. 사사기 6장 27절에 보면, 그러니까는 아마 이 집안이 그래도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는 그래도 있었던 집안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요아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이 요아스는 6장 25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딱 듣는 순간 이상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상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쯤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기 집에 바알 신전을 두고, 그것이 이제 자기 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 그 도시 전체를 위한 그런 신전이었고, 그러니까 요아스는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 사회에서 그래도 상당히 그 지위가 있는 지도자급의, 그러니까 이교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제사장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또이 가족은 또 대대로 좀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부티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8장 18절에 보면은, 이건 이제 제가 문맥은 설명하지 않겠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왕의 아들들 같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집안 전체가 아마 어쨌든 그래도 그 사회에서 그래도 좀 지도자급에 있는, 특별히 바알 신전의 제사장급의 그러한 집안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이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이 마을 사람들과 바알 신전이 훼파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또 대단히 호탕하고 또 조금 이 용기가 있는 담이 좀큰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드온은 대단히 신중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기드온에게 꼭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입니다. 용기가 부족했던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요한이나 또는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대단히 좀 소심한 측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이 사람에게 주의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이 천사가 6장에 12절에 보니까 느닷없이 이 천사가 나타나서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갑자기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또는 주님 자신이 나타나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아니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이거 지금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주의 천사로 되어 있고, 뒷부분에 가보면은 주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구약 시대에 천사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것과 동일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왜 느닷없이, 우리 생각에 이게 느닷없이 느껴지거든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신가 하는 이 문제가 기드온의 그 삶에 있어서, 기드온의 이 당시에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주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이 말씀, 이 주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내가 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빨리 돈을 벌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돈을 빨리 벌어서, 아파트를 어떻게 평수를 늘려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어떻게 빨리빨리 돈을 늘려서, 그래서 내가 더큰 사업을 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생기면은 시의원도 나가고 국회의원도 나가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 있어서의 그 삶의 그 주제가 온통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깊이 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고민을 알고 있고, 내가 너 고민하는 걸 내가 보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추론하는가? 그것은 그 아랫부분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뜸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러면서 목에 핏대를 높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거기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기적들은 다 어디에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대뜸 나온 그 이 기도원의 대답이 이러이러했던 것을 볼 때 이 주제야말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주제야말로 이 기도원의 삶에 있어서 그 당시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큰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볼 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그 어떤 불만이 그 속에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주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도 또 사실 조금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제가 이해가 잘 안 간 부분은 네가 미디안 족속을 구원해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라. 기드온이 삼손처럼 장사였나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기드온이 뭔가 그 사회에서 뭐 장군감이었나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라고 할 때 그 힘은 도대체 뭘까? 무엇이 과연 이 기드온의 힘인가? 이것을 제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100% 옳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아마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를 끊임없이 고민한 이 고민, 이 자세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내가 뭐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장가를 가고 어떻게 애들을 낳고 어떻게 그 애들을 외고에 보내고 뭐 특목고에 보내서 어떻게 뭐 서울대를 갔다가 뭐 하버드를 보내고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예전엔 역사하셨는데 왜 지금은 역사하시지 않고 있는 것인가? 내 삶과 이 이스라엘 안에서 왜 역사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하는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에 관해 고민하는 이 자세. 저는 이 자세가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힘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출할 구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힘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도시 이제 오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바알의 제단을 자기 집에 두고 있는 일종의 바알 사제였습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 돌로 쳐서 죽였어야 마땅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기드온은 사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류에 편승해서 그 아버지의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바알 사제 같은 걸 하면 사실 길이 보장된 거예요. 앞길이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사람들 돈 얼마나 많이 갖다 줍니까? 그렇죠? 절에 사람들이 돈 얼마나 많이 갖다 줍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찾아와서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 바알 그 신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오겠어요. 좋은 건 다 가져올 거 아니에요. 맛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가져올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미래가 보장된 삶이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삶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내 하나님도 되시는가 이 문제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세를 기도원의 그 내면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가장 우리 삶의 지금 현재 중요한 주제입니까? 취업입니까? 승진입니까? 예. 무슨 시험에 합격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내가 지금 병이 있는데 조금 이 병이 좀 잘 치료가 돼가지고 내가 어쨌든 조금 더 며칠이고 몇 년이고 조금 더 연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더 많이 먹어보고 실컷 내가 놀다가 이 생을 즐기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과연 내 하나님도 되시는가? 나는 과연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삶의 주제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자기 앞에 나타나신 이분이 과연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인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건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그런 사람인 거는 같은데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존재가. 그런데 과연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그러면은 제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면 도망가지 않고 기다려 주시면 제가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보내신 분을 뵌 것으로 제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몇 가지 음식을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이 음식을 드시는 걸 보면 이게 아 사람이 맞구나 내가 이 뭔가 이 유령을 본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그 천사가 주의 천사가 이제 그것을 직접 먹지 않고 그 바위에 국을 쏟아붓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염소 새끼며 이 빵이며 이런 것들을 녹게 해서 그것을 불태우는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뵌 분이 이게 하나님의 천사를 뵌 게 맞았구나 하면서 이제 경배하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직접 뵈면 그 사람 죽는다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고 있을 때 이 천사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제 이름 짓게 됩니다. 여호와 샬롬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여기 나오는 구절이었습니다. 의외로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뵀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이제 그래서 주님이 이제 평강의 주님, 주님을 만나서 내가 평안했다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때 이 표적 요구 말고도 사실 이 기도는 차후에 두 번 더 어떤 의미에서는 세 번 더 이제 주님의 표적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표적의 요구에 대해서 이 당시에 꾸짖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참고로 여기서 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요구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일만 있으면 다 표적을 요구해도 되겠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합법적으로 표적을 요구할 권리를 주셨어요. 표적으로 시작해서 표적으로 끝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합법적으로 그 권리를 주신 민족이에요. 그러나 교회에겐 그런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자신도 이제 어느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게 도저히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요로요로요로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면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이제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보니까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곳에 주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파격적인 요구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소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온 도시 사람들이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사실 또그 투자한 돈이 얼마겠어요? 그 바알 신전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얼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그걸 다 허물어 버렸을 때 이건 뭐 들키면은 그냥 그대로 뭐 능지처참이죠, 그야말로. 예, 온 동네를 끌려다니면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고자 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세워져 있는 우상을 먼저 타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대하게 들어서 쓰시고자 할때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보이도록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감히 낮에 행하지는 못하고 밤에 가서 이제 그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것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수소문을 해보니까 뭐 금방 탄로가 나죠. 그게 아무리 하면 탄로가 안 나겠어요. 기드온이 했다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요아스의 집에 몰려와서 네 아들 끌어내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때 이제 이 의외로 이 요아스가 이 아버지가 대단히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참으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거기 그래서 6장 31절부터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바알이 신 아니냐? 바알이 신이면은 자기를 회파한 그 사람을 바알 자신이 심판할 텐데 니들이 왜 난리냐? 참 재치 있는 그런 변론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요아스로서는 자기 아들도 살려야 되겠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도 보호해야 되겠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제 모면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힘으로 싸워서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또 어떤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 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알이 정말 신이면 바알이 직접 징계할 테니까 니들 가만히 있고 만약에 징계하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해서 뭐예요? 그 바알 가짜였네. 그럼 우리 괜히 헛된 짓 했네. 니들도 그걸 좀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걸볼때 아마 요아스가 이렇게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이러한 바알 신전을 이제 섬기고는 있었지만 내심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아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제 별칭을 지어줍니다. 여룹바알. 그 뜻은 성경에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실 때 성경에는 어떤 이름을 이렇게 해놓고 이는 뭐뭐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나오면 이는서부터 거기 때문이니라고 사이의 의미가 그 이름의 의미예요. 여기도 보면은 32절에 요아스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런 타이틀을 이제 기도원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낼 때 주님께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 그것을 너무나 사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도 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 사람의 집안이 참 불교 집안이요, 대대로 불교 집안 또는 대대로 유교 집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대 독자, 그래서 뭐 몇 대까지 제사를 모셔야 되는 무슨 집안 우리 중에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상길 형제님도 사실 좀 비슷한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러한 케이스였는데 담대하게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 일해 주시는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너는 이제 절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우리 그런 고백 듣잖아요. 담대하게 그렇게 했더니 상황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거슬러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용기를 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타이틀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도원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요럴 무렵에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이 33절부터 보니까 동쪽 자손들과 함께 모여서 건너와서 예스레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여러 부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이렇게 이제 온 것입니다. 이때 기도원이 기도원에게 34절에 보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기도원이 담대하게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이제 소집을 합니다. 몇 지파를 이렇게 소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놓고도 보니까 이제 기도원은 아직도 이제 조금 두려워요. 이거 괜히 나팔 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 확신이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양털 뭉치의 그 표적을 이제 또 요구했습니다. 하룻밤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것과 또 다른 것은 온 땅이 다 젖었는데 양털 뭉치만, 밖에 내놓은 양털 뭉치만 이슬이 안 젖는 뭐 이런 표적들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그것도 그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싸울 준비를 이제 갖추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기도는, 아, 그래, 이제는 이제 싸우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동을 좀 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7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았나?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3만 2천 명 모였습니다. 이 3만 2천 명이 뭐 우리 볼 때는 많은 것 같지만 지금 적군들, 그 적들의 연합군들, 그 나중에 보면 메뚜기 떼 같이 누워있다 그랬어요. 그 적들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세 발에 피인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다. 왜 하나님이 많다 그러셨냐고 이유를 보니까 만약에 이 인원 가지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래도 니들이 숫자가 이 정도 되니까 니들이 힘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내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 조치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 마음에 나팔 부니까 얼떨결에 왔던 사람들 중에 2만 2천 명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남은 인원이 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 돌아가고 이제 만 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기에 남게 된 이 만 명의 이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좀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마을에서 나하고 그 함께 왔는데, 제 친구가 함께 여러 명이 왔는데, 의협심에, 그래? 전쟁 났어? 나갈까? 뭐 이래갖고 그냥 왔는데, 걔네들은 약삭빠르게 실리를 챙겨가지고 자기는 그냥, 그래, 아이,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서 그냥 돌아갔는데, 나는 오! 하다 보니까 남았어요. 심정이 되게 좀 복잡하겠죠. 나도 처자식이 있고, 나도 모셔야 할 부모님이 있고, 나도 집에 지금 어제까지 내가 갈다온 밭이 있고, 집에 보유한 주식이 있고, 다 이렇게 한데, 난 이거 뭐지?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3만 2천 명 모였을 때도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서 어떻게 뭐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오고 1만 명만 남은 이 상황에서,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괜히 용기 있는 척 하다가 이거 나만 죽게 생겼네. 내가 죽으면, 우리 집 이, 아내와 부모와, 이런 분들 다 어떡하나. 뒤늦게 후회하고 돌아오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도 비슷한 상황을 조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나만 더 헌신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억울해 보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주일에도 나와, 수요일에도 나와, 주중 모임 목요일 금요일에도 나와, 토요일 구령 모임도 나와, 뭐 행사 있다 그러면 다 쫓아다녀야 돼. 장례식에도 같이 참석해. 왜 나만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가도 하나님이 사업에 잘 축복도 해주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그냥 잘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오후에도 남아있고, 청소까지 하고 가지?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은 6부 예배, 7부 예배 있는 중에 새벽 예배, 일부 예배 얼른 드리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그래도 얼마든지 뭐 그 사람 집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뭐 그 사람 얼마든지 그렇게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왜 도대체 구질구질하게 이러고 있지? 이렇게 좀 세련되게 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내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가정의 어떤 친척의 무슨 결혼식이 있어도 나는 주일에 못 가고 미리 토요일이나 다른 날에 가서 미리 축하해주고 나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고, 왜 도대체 나는 이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 외로움입니다. 이 군사들이 지금 만 명만 남은 이 사람들이 느꼈을 그 마음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영적인 외로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저들도 다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인데 저들은 세련되게, 저들은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 다 생각해 가면서 주님 섬기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답답하게 고지식하게 섬기고 있나 하는 데 대한 그러한 의문과 또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죠? 하기 싫으시죠?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서려면 영적 외로움을 이겨야 돼요. 이것은 주님을 더 많이 섬기려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조금의 리더십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이 바로 영적 외로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지 않고도 잘 주님 섬기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야 하는가 하는, 왜 나와 똑같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은가 하는 그것에 대한 그 의구심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조치가 있었습니다. 만 명 남아서도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방법 하나를 더 알려줄 테니까 여차여차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누구는 남기고 누구는 돌려보내겠다고 얘기하겠다 하시고는 물가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대학볕에서 뭐 인원 점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고 엄청 아마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가로 데려가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가면서 물가에 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물에서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막 별짓을 다 했겠죠. 뭐 세수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물가에 가자마자 막 무릎을 꿇고 물을 그냥 이렇게 허겁지겁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신중하게 그 물을 손으로 이렇게 적셔서 그 혀만 혀에다가만 이렇게 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개처럼 핥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래서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어쨌든 이 두 부류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신 사람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명 중에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처음 인원과 비교하면 3만 2천 명 중에 3만 명 중에 300명이면 100분의 1. 예.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일당 100을 해야 되겠죠. 일당 100을 해야 처음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왜 여기 그 물을 이렇게 핥은 사람들을 하나님 남기시고 허겁지겁 마신 사람들을 보내셨을까? 아마도 하나님은 여기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이 자세. 사실 지금 이들은 민간인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병으로 지금 여기 모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은 늘 뭘 해야 돼요? 주위를 경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물 만났다고 하니까 창이고 칼이고 활이고 다 내던져버리고 물부터 마셨다. 이것은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세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주위를 살피면서 이것을 마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먹고 살고 생명을 어떻게라도 연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여전히 1차 돌아갔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남는 것, 내 목숨 하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기고 뭐고 경계고 뭐고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내 갈증부터 채우는 것이 우선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도 이제 돌려보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이 300명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이 300명의 심정은 물론 이 사람들도 만감이 교차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좀 담대했을 것 같습니다. 담담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한 목숨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럼 분명히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분명히 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3만 2천 명으로도 불가능했던 일인데 만 명으로 하려고 했다가 300명이 됐을 때 이 사람들 생각이 어땠겠습니까? 이거 오늘이 우리 제사한 날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며칠 더, 몇 년 더 건강을 유지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1년 농사 수고를 한순간에 타작하는 순간에 적들이 와서 뺏어가도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까 그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했던 말 있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기적들 다 어디 간 겁니까? 이러한 것들을 동일하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 사회, 이러한 사회에서 내가 천년을 더 살고 만년을 더 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배부르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싸우다가 설사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이 내 죽음의 날이라 할지라도, 이 순간 내가 죽기까지 싸우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사랑의 교제, 나로선 그거면 좋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그것이 앞으로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이 전쟁을 피해서 내가 도망가서, 그래서 내가 20년을 더 살고 50년을 더 살고 내가 수백억의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내가 이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싸우는 이 전쟁,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교제가 내 삶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300명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속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에녹이 365년을 함께 살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휴거될 때 그 에녹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나 다윗 안에 있던 마음이나 요나단 안에 있던 마음이나 사도 바울 안에 있던 마음이나 또 이 300명의 마음 안에 있던 마음이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다고, 문화가 달라진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속성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천년 만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1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의 속성인 거예요. 이 사람들인들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완전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드온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아까 세 차례에 걸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막상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너 네 부하 한 명 데리고 적진에 한번 가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거기서 네가 이 전쟁이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실 전쟁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7장 13, 14절에 보니까 이제 사실 뭐 군대가 하도 많으니까 인원이 하도 많으니까 뭐 조금 이상한 사람들 몇 명 돌아다녀도 그렇게 뭐에 티가 안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과 이 사람들이 그냥 허름한 복장으로 이렇게 가 있으니까 아예 군대에서 무슨 이 뭐 잡리라는 사람들인가 보다 뭐 이 정도 생각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서 어떤 병사가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봐,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어제 꿈을 꿨는데, 꿈 얘기 한번 해줄게.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보리빵 한 덩이가 있는데, 이 보리빵이 미디안 군대, 우리 군대 안으로 이렇게 굴러 들어오더니, 장막을 쳐가지고 그 장막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 장막이 쓰러지더라고? 이러니까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해석해주는 게 더, 참, 가관입니다. 그거 뭔지 알아? 그거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그 기드온의 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모든 군대를 그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참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상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리빵 한 덩이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도 보리와 밀은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리와 밀을 비교해 놓은 성경들을 가보시면 보리는 밀의 반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거나 또는 짐승에게나 먹이는 그러한 곡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하잘 것 없는 이 보리빵 한 덩이에 이 미디안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이것이 뭘 의미하겠느냐 했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밖에는 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아마도 이 꿈은 이 사람만 꾸지 않고 여러 사람이 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죠. 지금 인구가 얼마인데 지금. 지금 하룻밤 새에 이 소문이 다 퍼져서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소문을 듣고 지금, 기진맥진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꿈을 여기저기서 막 꿨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소문이 급속하게 막 진영을 이렇게 휩싸면서 아주 흉흉한 그런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야 이거 불길하다 이거 뭐냐 이거 무슨 소리냐 불길하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가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몇몇이서 모여서 이렇게 으슥한 곳에서 야 이런 소문이 있대 그러는데 뒷사람이 와가지고는 기도원의 칼 이런 보리빵 한 덩이 뭐 이런 사람들 으아 해가지고 이게 자기들끼리 그 얘기 때문에 막 뒤숭숭한 상황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막 분위기가 대단히 이상하게 그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그 사회 전체를 휩쓸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추정입니다. 예. 아마도 사람들이 보리빵 한 덩이라는 말과 기드온의 칼이라는 이 말들의 노이로제가 걸렸을 것입니다. 예. 순식간에 그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 말 한마디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300명이 가서 칼로 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마음을 치셨습니다. 심리전을 하나님은 이미 수행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심리전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사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00만 대군, 무슨 무기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심리전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전쟁을 수행하고 계셨고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위기에 확신을 얻은 이 기드온이 조금 더 돌아다니면서 아마도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전략을 세웠고 또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100명씩 세 무리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뭘 줬냐? 잘 가른 칼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칼과 창과 방패를 준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나팔을 주고 빈 항아리를 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그 안에 등불을 준비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것이 조금 완전히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것을 감출 수 있었을까? 지금 작전은 이해가 가시죠? 이제 뒷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니까 작전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캄캄한 중에 포위된 상태에서 갑자기 횃불이 없었던 횃불이 확 드러나면서 소리를 확 지르니까는 사람들이 당황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 단계까지는 이 횃불이 완벽하게 밀폐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불빛이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두 불빛도 아니고 300개의 불빛인데, 그것을 항아리 안에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항아리가 위에 있고 아래 횃불이 들면 그건 어떻게 받쳤을까? 저는 참 이해는 잘 안 가요. 아니면 뭐 항아리 이렇게 들고 갔을까? 뭐 뚜껑은 어떻게 덮었으면 뚜껑이 완전히 덮였으면 공기가 안 통하면 불이 꺼질 텐데 뭐 이제 저는 별하별 걱정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러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 만 명이 남았을 때 물가로 데리고 가서 허겁지겁 부주의하게 물을 마시던 사람들 다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전의 성격상 대단히 치밀하고 그러니까 주의가 산만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대단히 조심성 있고 치밀한 사람들만이 소수 정예가 수행할 수 있는 작전이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죠? 그리고 그 불편함, 그거를 공기는 통해야 되는데 불빛은 새 나가지 않으면서 그것을 들고 어쨌든 적진까지 가서 그 수많은 엄청나게 그 넓은 그 지역을 뺑둘러서 돌아서서 또 대기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대단히 소수 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시킨 상태에서 이제 이 초병들 적군의 그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기드온이 알았습니다. 이건 아마 적진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것을 아마 관찰했을 것입니다. 아, 요렇게 해가지고 뭐 교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들을 포위한 상태에서 그 초병의 교대 시간에 맞춰서 교대 시간이 사실 제일 혼란한 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틈에 맞춰가지고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사방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의 칼, 기드온의 칼, 이거는 이 사람들이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단어였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자다 말고 뭐가 환해지면서 여기저기서 기드온의 칼이래 그래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이 사람들의 심정이 그냥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적인가 보다 하고 서로 그냥 찌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또 공포에 질려서 판단력을 상실한 그러한 사람들이 적들이 서로 죽이면서 서로 괴멸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들이 남은 적들을 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참 제 마음이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참 뭉클한 것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어쨌든 손을 뗄 수도 있었는데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진했다 그랬어요. 기진했는데 8장 4절에 보니까 기진했는데 여전히 그들을 추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면서 특별히 누구를 추격하고 있냐면 지금 미디안의 왕 두 명을 지금 추격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겨우겨우 맡겨진 일들이나 할 마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 나하고 오리를 갈래? 했을 때 기꺼이 심리를 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나를 위해서 왼뺨을 맞아줄래? 할 때 기꺼이 오른뺨도 맞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처럼 동양의 작은 나라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높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또 다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고 나름대로 꿈도 있고 인생 계획도 있고 다 그러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소집 명령을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전 인생을 그 단 한 번의 전투에 걸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 죽더라도, 비록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전투가 될지라도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이야말로 내 전생에 하나님 없이 사는 80생에 90생에 100생에 그 생애와 맞바꾸지 않으리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고 기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왕들을 잡아서 처단하기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꺼이 이렇게 죽을 각오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고 이들에게 엄청난 생애의 경험, 그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10년 더 사는 것입니까? 지금은 비록 아파트가 24평이니까 24평이지만 내가 5년 안에 30평 늘려가고 10년 안에 60평 늘려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뭐 책망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가치 있는 삶, 그 삶의 시간, 수명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누구와 함께 누리는 삶인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 같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조금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901장입니다. 믿는 이여 용기 내어 901장입니다. 우리가 1절을 조금 천천히 하고 2, 3절을 빨리 하고 4절을 조금 느리게 하겠습니다.
믿는 이여 용기 내어 힘써 싸워라. 구름 같은 증인들도 응원하도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주신 말씀 안에 굳게 고하라.
2, 3절 빨리 하십시다.
점화귀가 몰고 가는 수많은 무리 길을 잃고 지옥길로 달려가노나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주신 말씀 안에 굳게 거하라. 영광스런 승리 깃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모든 대적 물리치겠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주신 말씀 안에 굳게
일어나서 하십니다. 4절 천천히.
머지않아 싸움 끝나 주님 오실 때 만왕의 왕 예수 앞에 상급이 있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주신 말씀 안에 굳게 거하라.
주님, 저희가 참 70인생 강건하면 80을 사는 이 땅에서 참 수고와 슬픔뿐인 그 삶을 살 때 주님, 저희가 우리의 이름을 돈 많이 번 사람, 유명해진 사람, 명예가 있었던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치 않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기억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땅만 바라보고 살려 할 때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끄시사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영원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